오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내용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오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잠깐만 요약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변화하려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밖에 걸 바꿔서 되지 않습니다.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변화는 안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씨다. 그래서 잠언서 3장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속이 바뀌면, 속사람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면 겉도 바뀐다. 그래서 속에 어떤 생각 갖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 그대로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을 바꿔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세상 방식으로 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게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사망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는데, 영의 생각이 있는데 그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두 가지 길목에서 영의 생각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이렇게 집중하면 승리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겉으로 우리는 화를 안 내려고 참는다고요.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진리의 생각대로 바꿔가야 합니다. 그래서 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집중으로 상고하면,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면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가꾸는 게 아니라 뿌리를 가꾸면 저절로 열매가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믿음이라 그러는데, 왜 믿음이 작동되어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속을 바꾸면 겉의 열매가 당연히 오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믿음인데, 그럼 왜 믿음이 필요한가 하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온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그 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변화는 안에서부터 시작되고요.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내면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뭐 안에 들었어요. 뭐 말씀대로 따라가지요. 그렇죠? 그러려면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안에서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밖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결실이 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잖아요. 그렇게 새 언약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구약의 방식대로 살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방식은 어땠는가 하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은. 그리고 겉의 행동만 다루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제해서 행동만 안 하면 됐어요. 그리고 내용은 주로 하라. 신약은 어떻다고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만 지키면 돼요. 근데 신약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속을 보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신령한 복이 이미 와 있습니다. 의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생명으로 역사하는 성령님도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이 새로운 생명 안에 신령한 복, 은혜의 복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내게 정체성으로 오면 내 안에서 복이 흘러가는구나 이런 걸 보게 된다고요. 구약은 어떻다고요?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율법이 뭐 한다고요? 너 이거 하면 죽어, 너 벌 받아 이런 식이었다고요. 그래서 난 그렇게 죄를 짓고 싶고 나쁜 짓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벌이 두려우니까 못했어요. 이게 구약 방식이에요. 신약은 어떻다고요? 아예 생명 자체를 하나님의 영으로 조의 생명을 아예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생명이 하나님과 같은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능히 바꿀 수 있는 생명이 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인식하고 내 이 생명을 자라게 하면 돼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새 언약의 방식을 저와 여러분이 선명히 알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영에 하나님의 생명과 신령한 법과 성령님과 계신데 이것이 혼과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이게 신약의 방식이라고요. 구약은 어떻다고요? 이 안에는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딱 가지고 하지마 해. 이것만 통제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이지 못해요. 근데 신약은 어떻다고요? 내 속에 생명이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으니까 능히 이게 자라나면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신약의 방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는데 그러려면 뭐 하다고요? 믿음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있는 생명을 집중으로 봅니다. 우리가 자꾸 묵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런 존재네? 내가 이런 것도 가지고 있네?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네? 나를 향한 부르심이 이거네?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그리고 내 안에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묵상을 하다 보면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요. 속에서 뜨거움이 일어나,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묵상이 없으면 믿음의 도약을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읽는 것을 묵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묵상은 다릅니다. 계속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그 불을 타오르게 해서 생명이 역사되는 거죠. 그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주 말씀을 요약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게 잘하면 성령을 통해서 얘기하죠. 성령님도 어떻습니까? 내 속에 말씀이 들어있어야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잠언서 4장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우리 수없이 들었죠. 이게 성경을 읽는 아주 기본 틀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주의하여 집중해서 마음으로 몰두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건성으로 듣지 말고 뭐 그런 게 있나? 이렇게 듣지 말고 정말 말씀이 씨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려고. 그 묵상이 뭐라고요? 사자가 사냥해서 움켜쥐고 있는데 하이네나나 뭐 독수리나 이런 게 와서 뺏어갈라 할 때 어떻다고요? 안 뺏길라고 꼭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가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안 놓치려고 집중하고 마음으로 몰두하고 그걸 들으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그냥 읽는 것과는 다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이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그냥 글씨잖아요. 근데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이 말씀이 나에게 뭔가를 들려주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것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이랬습니다. 자,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이 뜻이 뭔가 하면요,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고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말씀이 그러하니 그렇다고 믿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저 무슨 소리야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건데, 저 보이지 않는 것을 뭘 표현한가 하면요, 말씀을 표현한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환경, 여건, 이걸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이는 환경은 잠깐이고 보이는 환경은 말씀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면 환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는 우리는요, 말씀으로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산으로 표현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문제입니다. 문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 환경 주변에 어떻든 간에 상관없다고요.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이 속에 채워진 게 없고 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다고요? 환경에 눌려서 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이겨내려고 애써 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겨내는 거는 내 속에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면, 말씀대로 주장하면 환경이 바뀌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문제에 신경 쓰지 말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붙들고 선포하며 따라가시라고요. 자, 그래서 보이는 환경을 자꾸 바라보면 결국은 뭐예요? 더 문제에 빠져들어요. 보이는 환경을 자꾸 묵상하면 빠져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보이는 환경만 자꾸 생각하면 어떻다고요? 점점 쪼그라들죠. 그래서 상황이 안 좋을수록 더욱더 말씀을 주목하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이걸 더 집중하고 그걸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보이는 환경을 묵상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붙들어서 묵상하시라고요. 그게 옳고 이대로 될 거라고 선언하시고 따라가시랍니다. 자, 그래서 잠언서 4장 21절,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지금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지키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붙들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도록. 놓치는 것에 방해들이 오잖아요. 환경과 외부적인 요인들이 자꾸 여러분을 근심시키잖아요. 그걸 자 거절하고 이 말씀이 옳다 그리고 나 이 말씀이 믿는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생명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실 거라고 선포하시고 힘을 내서 그 길을 따라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자, 그래서 여기에 건강을 다른 말로 고침, 치료, 약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 특별히 질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건강이 온다는 거예요. 또 가난이 있는 사람은, 가난의 방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식으로 따라가면 부요함이 온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앞에 어떤 장애물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장애물을 밀쳐내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에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했던 이런 삶을 살면 정답이 온다는 겁니다. 해결책이 온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말씀을 얼마나 내 삶에 그대로 믿고 내 삶에 적용하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듣고는 그냥 내려놓을 수 있어요. 네, 급한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부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앤드류 워맥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아니, 이제 질병에 대한 지금 얘기인데, 여러분 앤드류 워맥에 대한 뭐 그 사람이 질병이 있었나 이런 얘기를 여러분 잘 몰라요. 그분은 큰 질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으로 질병을 이겨낸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믿음을 따라가면서 데릭 프린스라든지 케네스 해긴이라든지 또 뭐냐면 도디 오스틴 그 사모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질병에서 이겨낸 게 많았어요. 그것도 주로 암이라든지 불치의 병이었어요, 그 당시. 근데 이겨냈어요. 근데 앤드류 워맥은요, 그런 질병이 없었어요. 왜? 일찍부터 청년 때부터 말씀을 상고해서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질병이 안 왔어요. 근데 질병의 공격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봅시다. 나는 질병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다. 나는 질병의 공격이 있을 때 병원이나 약국으로 간다. 그게 아니고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는데요. 그 다음에 나는 통증이 생기면 신약에 하나의 말씀을 먹는다. 이분 방식이 그래요. 질병의 증상이 느껴질 때는 나는 그 증상에 저항하고 증상을 꾸짖고 믿음으로 선포한다. 대부분 정리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새겨져야 되겠죠. 새겨진 다음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증상을 꾸짖었는데 바로 좋아지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취한다. 이게 이분의 싸우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같은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 암송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말씀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성경을 펴고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펴고 꺼내들고 그 말씀을 찾아서 계속 보면서 묵상한다는 거예요. 대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이 말씀 알아. 그러니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난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다시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보면서 묵상한다는 거예요. 저런 자세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 구절들을 묵상할 때 건강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한 예예요. 이 분야 말고 여러분의 앞에 문제들도 있잖아요. 혹은 성령의 은혜를 입는 것도 있잖아요. 저건 주로 안 좋은 얘기지만 좋은 것들,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이런 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럼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은혜가 내가 있기를 원한다고 계속 구하는 거죠. 어떤 방식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상하다 보면 뭔가 여러분에게 딱 오는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뭐요? 그게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렇게 승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건강을 좌우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해야 되는데, 건강을 좌우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2%에서 25%는 사람마다 달라요. 25% 정도는 음식, 운동, 그 다음에 의료 도움을 받은 거, 이제 뭐, 이렇게 예방접종 받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습관. 여기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 도움받는 거는요, 25% 미만으로 도움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2%만 도움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25% 도움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98%에서 75%는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이거는요, 말씀만이,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 신세질라면 25%만 도움받을 수 있어요, 최대한.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에 힘을 얻고 말씀을 붙들면 최대한 98%는 도움받아요. 나머지는 어떻다고요? 음식물 조절하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습관을 조절하고, 요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거의 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운동하고 이런 거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면 건강해요. 자, 그래서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얻는 자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여기 생명이라고 했어요. 여기 삶입니다. 삶. 그걸 얻는 자에게는 삶이 되는데, 이런 뜻인데, 그 삶이 뭔가 하면요, 말씀의 모든, 말씀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걸 믿고 그걸 따라가면 모든 영역에 생명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죽은 말씀이에요. 왜요? 안 받아들이고 심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에요. 육은 못 살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영을 말하는 거야. 내가 생명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초점이 뭐지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약속이 우리에게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믿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대로 따라가면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승리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에는요, 생명과 능력이 있고요,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여기 무슨 능력이 있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머리에 얹거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배에 얹으면 귀신이 떠나간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을 내 마음에 심으면 그때부터 내 속에 마음밭에서 싹이 나서 자라나요. 그래서 생명이 넘쳐나요. 이게 마음판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글자예요, 그냥.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들어가면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땅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그래서 우린 세상을 이깁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거든요. 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뒷받침해 주시겠대. 근데 14절에 보면 바로 뒷구절이죠. 또 말씀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한번 말씀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앞길에 산들 다 무너져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은 모든 문제에 대해 간단하면서도요 쉽고 명백한 해결책을 줍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어떻습니까? 주사 맞고 수술하고 뭐 기부스하고 세월이 지나야 회복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역사가 나타나서. 자,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자,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러면 말씀을 많이 머릿속에 넣으라는 건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심으라는 거예요. 자라게.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지금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자꾸 읽습니다. 또 마음에 묵상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뭐 한다고요? 이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난 머리가 나쁜데 상관없어요.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또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뭐 할 때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 도와주시면 진짜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말씀은 모든 문제에 대해 간단하면서도 쉽고 명확한 해결책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 이렇게 빛으로 쫙 오실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말씀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여기 벌써 와 계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능력이 안 돼. 왜 안 되는가 하면요. 내 속에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보낸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격이 돼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의심해. 그럼 하나님 역사 못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그걸 계속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해요. 하나님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부터 이건 생명의 말씀이다.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걸 먼저 확고하게 붙드시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그 두 번째,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점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뭘요? 생각을 통해서. 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데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두 번째는 기뻐하시고 세 번째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뭐라고요? 선하신 뜻이 보여요. 두 번째는 기쁨이 와요. 세 번째는요. 온전한 것을 발견해요.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변화를 돼요. 자, 봅시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 지난주 배웠잖아요. 그 사람의 속이 무엇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열매 그대로 얻는다고요. 자, 봅시다. 사람의 말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사람의 말은 사람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람 수준으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수준으로 살 수 있어요. 왜? 말씀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말을 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저게 이제 핵심인데. 자, 그 다음에 분별을 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프루브, 입증하다는 뜻입니다. 그 입증하다는 뭔가 하면 실제적인 감각으로 알 수 있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자꾸 발견하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요. 또 주변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저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점점 자랍니다.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 이렇게 자라요. 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선한 것이 보여요. 굿이 보여요. 굿. 기뻐한다? 억셉터블이에요. 이거는 오! 한번 즐거워해요. 이제는. 처음에는 선하네. 요 정도 알았는데 더 묵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마음이 막 기뻐. 야, 진짜다 이거. 근데 더 잘하면 어떻다고요? 이거 완전해. 이거. 더 이상 없어. 아주 최고인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묵상에 올라가야 돼요. 그 처음에 묵상하면 어떻다고요? 선하신 뜻을 발견해요. 더 묵상하면 기뻐져요. 기대가 돼요.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충만함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알게 돼요. 여기까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선하신 정도밖에 몰라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기대가 되고 비전이 오고 힘이 나. 근데 나중에는 어떻다고요? 더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지 그게 나타나. 그래서 온전히 자유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눌림이 없어.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삶에 나타날 때까지 달려가라는 거예요. 뭐요? 세상을 따르지 말고. 또 변화를 받으라는 건 뭔가 하면 수동태예요. 이게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면 뭐로요?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뜻이에요. 내가 변해야지 안 됩니다. 이게 수동태라고요. 그분이 시켜줘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할 일은 뭐라고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분리했습니다. 자, 그 위에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줘요.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로 생각을 계속 붙드셔야 돼요. 아까 잠언서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상상을 해야 돼요. 이게 생각을 새롭게 하는 방식이에요. 자, 상상이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어떤 열매가 올까요? 지금은 없지만 열매가 올 거예요. 만약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 지금 말기야. 가능성 없대.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걸 계속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 붙들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아직도 누워있네. 이게 뭐 인간값도 못하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나서 선하게 달려가고 훌륭한 일을 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는 하나님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가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니까 내가 이미 건강해지고 하나님 하셔. 그리고 나는 이미 영적으로는 건강을 받았어. 이게 몸으로 나타나면 나는 앞으로 뭐도 할 거야. 이런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묵상했는데 어느 천년이 되겠어. 뭐 내 삶에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러면 생각한 것을 다 묵상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 놓고는 언제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나. 그건 뭐예요? 완전히 묵상시킨 거예요, 이건.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 자, 육신의 생각은 저렇게 어두워요. 사망이 와요. 근데 영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생명이 넘쳐나요.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생각을 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저렇게 죽어가요.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이 넘쳐요. 무슨 생각을 하시길 원했어요? 예. 자,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저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니라 했을 때 요 영의 생각이거든요. 요 영의 생각은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그대로 하실 걸 믿고 요게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으로 느껴지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하고 그냥 평범한 세상 생각을 해요. 이게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죽음, 슬픔, 괴로움, 분노, 낙심, 쓴뿌리, 질병, 가난, 실패 이런 게 따라와요. 그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가 보시라고요. 그럼 그대로 열매가 맺어져요. 자,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본받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저기 원어상으로 시스케마티조라는 단어인데 저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파라핀이 있습니다. 파라핀은 뭐예요? 양초의 원료입니다.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이렇게 쌓아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전자에다가 뜨거운 물을 꼭대기에 붓습니다. 부으면요 물이 막 튀면서 첫 번째 흘러갈 거 아니에요. 어디로든. 그러면 뜨거워지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녹아 내려가요. 그 두 번째 갖다 부으면요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첫 번째 굴러간 도로 가겠죠. 그렇죠? 세 번째 갖다 부으면요 옛날 따라갔던 길로 따라가요. 이게 우리의 생각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은 어떻게 해요? 선택의 영역이에요. 내가 세상 틀에 찍힐 건지 하나님의 가치관 틀에 찍힐 건지 이거 여러분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요 물은 요리로 내려오기를 원해 그런다고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찍힌 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다 무너뜨리고 다시 새롭게 길을 내야 된다고요. 요게 수동적으로 틀에 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세상 가는 대로 가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이 이러하니까 난 말씀대로 갈 거다 선택하고 그리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사는 거 그냥 받아주지 마세요. 나이 들면 다 요양원에 가. 받아주지 마세요. 이런 겁니다. 나는 원래 약해. 어려서부터 약했어. 거짓말입니다. 힘들어 죽겠어. 아, 요새 힘들어 죽겠어. 이 거절하셔야 돼요. 잠을 못 잤더니 늘 피곤해. 또 돈이 없어서 못하겠어. 또 일이 잘 안 풀려. 우울해. 나이가 드니까 새로운 걸 못하겠어. 이제는 손 내려놔야 되겠어. 이러면서요. 그냥 만족하는 분이 있어요. 현실에. 환절기만 되면 못 감기로 나 힘들어. 또는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이게 다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세요. 말씀과 다른 생각이 오면 아니야! 싸우셔야 돼요. 나 그 말씀 거절해. 하나님 말씀대로 나 살 거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요.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날부터 이름 바꿨어요. 자, 지금 75세입니다. 자식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갑니다. 당신 이름 뭐요? 나 아브라함이요. 그럼 자녀가 많겠네? 앞으로 많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몇 살이요? 75세인데 사람들이 웃지요. 웃어. 그런데도 아브라함 어떻다고요? 계속 자기의 이름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그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다고요? 몸이 아파. 뭐라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 가져갔어.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저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 바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름만 바꿨다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아브라함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손도 없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우리의 믿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저게 믿음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다고요? 현재 상황과 이 약속의 말씀이 부딪혀.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내려놓고 이 약속을 계속 고백하시고 붙드시라고요. 하나님 아세요. 저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고 말로 생각을 붙잡고 상상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애벌레가 메타모르파오라고 원형, 저게 원언 그런데요. 변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나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자꾸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그걸 고백하고 따라가면 여러분은 새로운 세계를 삽니다. 생명의 세계에서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뭐로요? 말씀으로. 세상 생각을 따르지 마시고. 아멘.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